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델을 컴퓨터판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졌. 이제는 AI 서버 회사로 재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새롭게 밸류에이션이 들어간 거죠. 이 회사가 이미 많은 걸 확보를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GPU를 꽂은 거지. 가속기를 붙여서 그렇죠. AI 서버로 갈 수 있다. 네.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앞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렁뚱땅 기업사.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한동안 잊혀졌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난 시간에 175년 된 오래된 유리 기업이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코닝이 한번 있었고요. 그전에는 뭐 무라타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얼렁뚱땅 기업사를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이 고영경 교수와 함께 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델은 사실 저도 언제였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가 델이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뭐 컴퓨터 회사라도 많이 이제 유명했었는데, 델이 최근에 다시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떴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델이 뜬 이유는, 역시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리딩방.
네.
진짜 리딩방 수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이제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트럼프 계좌.
애들
네.
뭐 만들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거 발표하는 날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Go out and buy a Dell computer.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회사를 직접 찍어서 가서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하기, 뭐 컴퓨터를 사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뭐 주식가가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이나 했거든요.
네.
마이클 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델 테크놀로지 창업자의 마이클 델 부부가 트럼프 계좌에 트럼프한테 이제 기부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런 거 이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정치 후원금 그런 거겠죠?
이 계좌 만들 때 이제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계좌에 예, 들어갈 때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트럼프가 실제로 이 델 주식을 사요.
예.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사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산 다음에 한 번 더 발언하고 또 사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번 발언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 펜타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최고점을 한번 찍고 최근에 이제 뭐 주가들이 이제 좀 다 흘러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말을 한 거예요.
언제였어요? 이게 최근이었나 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세 번이나 입에 올린 주식. 그러면서 정말로 더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심지어 갖고 있던 주식.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가서 사라. 아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금감원에서 바로 이제 들어갔을 네. 텐데.
그러면 심지어 거기다 대고 이제 대변인 델 부부한테 와 애국자다 막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정말 델을 많이 띄워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예, 백악관이 이런 특정한 기업들을 뭐 기부를 받고 뭐
네.
언급을 한 사례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개 기업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리 각광을 받았는데 그러면 순전히 대통령의 이름으로만 주가가 올랐겠느냐. 시장이 그렇게 바보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영향은 이제 주목을 받는 영향은 있지만 100% 트럼프 때문에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까 이제 주가가 최고치를 찍을 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5월 29일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델이 예전에 상장 폐지를 했다가 다시 2018년에 상장을 하고 그 이후로 가장 많이 주가가 떴던 날이에요. 그게 실적을 발표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 재상장 그러니까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컸던 날이 실적 발표
발표한 그 다음 날.
다음 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좋았던 거냐? 1분기의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가 늘어요.
네.
여러분 거의 뭐 반도체 수준인 거죠.
네. 요즘에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나 AI 서버 매출이 757%가 늘어요.
757%, 8.5배.
네. 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날개를 달았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당 이익 이런 네. 조정 주당 이익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많이 넘어섰고 그리고 PC 부분에 비해서 AI 서버 매출이 훨씬 더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델은 늘 컴퓨터 파는 회사라고 그쵸. 생각했는데 아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AI 서버 회사로 재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새롭게 밸류에이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모델과 목표 주가를 재검토해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네. 이번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옛날에 제가 노트북 썼던 그 회사 네. 정도로만 기억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번 그 인공지능 붐이 딱 찾아오자마자 아, 이 기업은 서버를 조립하는 회사구나 네. 정도까지는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델은 뭐 하는 기업이고 언제 시작한 기업입니까?
일단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이 역사상 그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 보면
네.
이 델 자체는 1984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짧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모든 회사들에 비하면 젊죠. 상대적으로 젊은 회사긴 해요.
네.
예. 근데 이 회사가 4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PC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주력은 PC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서버로 돌아섰다라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84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 창업자인 마이클 델의 나이가 19살이에요.
창업할 때 19살이었다고요?
예.
와.
회사가 42년 됐는데, 네네. 19살에 만들었으니까.
아, 그럼 최고 경영자가 안 바뀌었어요? 계속 마이클 델이에요?
아, 중간에 잠깐 바뀌긴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업자고 계속 이 회사를 일으켜왔고, 아. 아직도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하고 다름없어요.
지금 마이클 델은 그러면 지금 연세는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이분이 1965년생이에요.
젊다. 젊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42년 되고 그 와중에 계속 나하고 같이 성장했다.
아.
그러니까 파운더와 회사가 그냥 같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춘 500에서 최연소 이제 잘 나가는 CEO로 선정된 게 1992년인데 그때 이 27살이었고요.
이야, 네.
그리고 CEO로 재직한 기간이 한 38년째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의 최장수 CEO가 이제 원래 뭐 워렌 버핏 뭐 네. 이랬었잖아요. 네. 이분이 그 다음이에요.
아, 2위가 마이클 델이구나. 네. 아, 그러니까 회사와 함께 내 인생을 보냈으니. 예. 아, 그러니까 2위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 42년이 짧은 것 같은데
네.
이 업계가 워낙 부침이 심하고 이 회사 자체가 뭐 결정 하나하나가 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기업의 역사의 중심에는 창업자가 있습니다. 자,
네.
마이클 델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5년에 네. 태어났고요. 그리고 뭐 엄마가 주식 중개인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식탁에서 항상 뭐 주가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유가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남다른 분이긴 해요. 12살에 우표를 팔아가지고 $2,000를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표 팔아서 어떻게 $2,000를 벌지? 대단하신데요. 네.
예, 1970년이니까 $2,000가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우표 수집가래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우표가 되게 돈이 귀한 희귀한 우표들 특별한 우표들은 이제 비싸잖아요.
네.
근데 팔려는 사람도 있고 살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네. 그럼 내가 중개를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대신 팔아주고 대신 사주는 걸 해서 그걸로 한 $2,000를 벌은 게 12살.
와, 12살. 네. 네.
이거는 뭐 한 번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네.
대단한 능력은 이제 16세 때 나오는데
네.
신문 영업을 해 가지고 $18,000를 벌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네. 어렸을 때 신문 배달 해본 네. 경험 삼아 해본 친구들은 있긴 있는데 그걸 $18,000 이것도 몇 년도입니까? 이것도 한 90년대쯤 됐을까요?
예, 아니 90년대가 안 됐죠. 16살이니까.
예,
그러네. 네. 근데 이분이 신문을 아침에 돌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구독자를 모으는 영업을 한 거예요. 신문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문 영업을 하면 저런 정도의 돈을 벌지
네,
저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는 왜 우리가 신문을 이사를 잘 안 가면
네.
신문 구독을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굳이.
네.
내가 뭐 무슨 일보를 본다 그럼 잘 안 바꾸는데 네. 미국의 지역사의 신문이라는 것도 거의 뭐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업을 보통의 신문사는 원래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뭐 이런 걸로 영업을 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통 언제 신문 구독을 바꾸냐 봤더니 이사 가거나 결혼하거나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 법원 기록을 뒤져가지고 네. 신규 주택 구매자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대박.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해요.
아, 이게 16살 때.
예. 네.
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영업이 잘 된 거예요.
네.
이때 18,000달러면 학교 자기 학교의 역사 교사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보다 네. 많은 돈을 버는
그러니까
16살.
이게 때. 뭐냐면 지금 아. 보면 타겟팅된 영업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자 남다른 분이에요. 남다른 분이니까 남다르게 사업을 시작을 했겠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16살 때 뭐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했고 막 이러다가 네. 뭐 창업하는 시기는 한 40대, 30대 후반 해서 그 중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19살에 창업하니까 네. 바로 창업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이미 성공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야. 네. 자신감이 있어, 사업에. 네.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83년에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 갑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의사가 되고 싶었다. 길을 원했대. 그래서 네. 일단 의예를 가요. 의예를 가서 신문 영업으로 번 돈 가지고 흰색 BMW 딱 사가지고 그걸 뒷자리에다 PC 세대 딱 넣고 네. 이제 운전 딱 해가지고 학교로 가. 근데 그때 당시에 PC라면 이제 IBM PC. 이거에 사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가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PC 한번 열어보고 닫아보고 맞아요. 조립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 뜯어보니까 IBM이 다 만든 게 아니네.
아.
부품이 그렇잖아요.
그때 끼우쳤군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3,000달러에 파는데 보니까 소매상들이 2,000달러에 가지고 와서 3,000달러에 파는 거예요. 그 IBM이 다 만들지도 않아.
네.
야 그러면 내가 이거 부품을 다 합쳐봐도 700에서 1,000달러면 다 되는데 너무 폭리를 취하는구나.
네.
이걸 중간에 내가 마진 없이 하면 되겠다.
한 2,000달러에만 팔아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네. 부품인데 좋죠. 네.
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바로 창업.
바로 창업.
네. 그래서 PCS 리미티드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등록하고
네.
회사 이제 학교 기숙사에다가 그 테이블에 드라이버를 든 사내 세 명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용산의 원조 모델.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런칭을 해요.
네.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나 뭐 회사에서 다 PC를 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렸어요. 네. 반년 만에 8만 달러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딱 다음 코스가 항상 정해져 있죠.
네.
학교는 나와야죠. 돈 잘 벌기 시작하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
미국 애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죠.
아, 네.
뭐 의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의대를 때려치고 당연히 이제 뭐 아직 의과를 뭐 제대로 간 건 아니니까
네.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본격적으로 사업에만 영향 매진을 하는데
네.
인텔에서 이제 CPU 갖다다가 그다음에 도매상들한테 뭐 메모리라든가 모니터 뭐 이런 거 쫙 해서 다 조립해서
네.
네, 배송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용산 아까 용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조립 PC는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제 델 컴퓨터처럼 글로벌 기업이 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달랐는지 이제 델이 어떻게 성공을 해갔는지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이분은 초창기에는 정말 계속 승승장구예요.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 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 스타트업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보면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중간을 이게 양쪽에 우리가 이제 투 사이디드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양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단계를 줄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혁신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싸니까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돼요. 1984년에 600만 달러, 85년에 3,300만 달러, 86년에 6,950만 달러, 1987년에 1억 5,900만 달러. 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막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3년 만에 26배가 성장해요.
야. 3년 만에 26배 성장. 와, 이건 신과 같은 성장률인데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뭐 하고 싶니?
네.
너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IBM하고 경쟁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이 PC 생태계에서 내가 소위 말하면 1등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네.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잘 됐을까? 가격이 낮잖아요, 일단.
네.
가격이 낮으면 그냥 가격이 낮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죠. 어떻게 네.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가 조립 PC 만들 때도 그거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을 늘리게 되면 사람의 고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많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팔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용산 모델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이 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 기업들이 약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직접 조달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수지 계열화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라 쭉 달리는 경주마 중에 나는 제일 빨리 달리는 놈을 고른다예요. 그중에 나한테 적합한 가격으로 네. 잘 줄 수 있는 데서 소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유통 마진이 없죠.
유통 마진이요?
왜냐면 직접 주문받아서 배달을 그렇죠. 보내주는 네. 시스템이잖아.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채널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물론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델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던 게 2008년인가 2009년인가 됐기 때문에 되게 오래돼서 그때는 사실 이게 컴퓨터가 누가 만들었는지 이 컴퓨터 안에 델이 직접 만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잘 몰랐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럼 델이라고 하는 기업은 컴퓨터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수직 계열화 해서 나의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부품 다 사다가 조립해서 판매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 줄임으로써
그렇죠.
이익을 높였던 그런 기업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얘는 PC 제조업체가 아니라
네.
완성된 PC를 만들어서 빠르게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네요.
예, 그게 IBM이나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채널 비용 같은 걸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구조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팔 때는 돈을 받죠.
네.
근데 내가 부품을 사온 거는 돈을 빨리 안 줘도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립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재고를 많이 갖고 가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제조업체의 가장 큰 문제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의 현금 전환 주기. 이게 사실은 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이 얘기를 한 건데 뭐냐 하면 재고 일수는 남들보다 훨씬 짧아요. 오히려요.
네.
뭐 HP나 뭐 컴팩이나 뭐 다른 경쟁사들이 최소 30일에서 60일을 가져가요. 여기는 네. 5일에서 7일 정도예요. 일단 재고가 확 줄어.
네.
그다음에 대금 회수 일수가 고객은 나한테 먼저 지불하는데 내가 주는 대금 부품값 지급일은 59일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기업 사실 그 부품 나쁜 기업에게는 되게 악명 높은 기업일 수 있었겠네요.
근데 워낙에 회전율이 좋다 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다른 회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현금 전환 주기가 마이너스 24일이 나와요.
현금
내가
전환
받고
주기가?
주는 거
네.
이 차이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현금 갖고 뭔가 할 수 있죠. 아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부품 조달을 사서 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현금을 땡겨올 필요가 없다.
이거. 네, 그렇죠.
나한테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다? 이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59일, 60일이면.
이자 나와요.
30일만 넘으면.
네.
아니, 하루만 해도.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뭐 아마존에서 하는 거거나 스타벅스가 하는 거거나 이게 성결제 다 받아서
맞아요.
단기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항상 사고 터지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었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뭐 티켓몬스터나 예. 이런 데도 있었고 뭐 그 나중에 이야기가 또 있겠죠. 왠지 뭔가 있을 거예요.
이 모델 자체가 붕괴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 모델이 붕괴돼서가 아니라 PC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잖아요. 이제 PC가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PC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보다 여기 있던 업체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닌 걸로 좀 이따가 예, 듣기로 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현금 전환 주기가 마이너스인 거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 재고가 남들이 열흘 이상에서 뭐 30일에서 60일 이렇게 가는데 나는 재고를 5일치만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재고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이 재고는 내가 60일 뒤에 주더라도
네.
그만큼의 비용 자체를 안 부담을 안고 안 가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팔 때는
네.
내가 현찰을 받죠. 받죠. 네. 카드 결제는 바로 받거나 네. 현찰을 받죠. 근데 내가 그 뒤에 이걸 다 팔고 나서 또 부품 업체한테 둘 때도
아 그러면 조금 더 돈이 남네요.
네. 이 구조가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될 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기업이 제일 먼저 나가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근데 얘는 항상 캐시플로우가 좋아. 아. 그럼 경쟁이 치열해질 때도 남들이 타격을 100 받으면 이 기업은 반마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자본 투하 자본율 ROIC라는 얘기 네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 자본이 186%까지 나올 때도
아, 그래요?
있었어요.
잠깐만 이게 원래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때는 그렇게 찍을 때도 있을 정도로 네네.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유용했던 대리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회사는 굉장히 이 자본 재무 구조를 굉장히 잘 가져가요. 네. 이게 나중에 자기 스스로 상장 폐지를 하고 뭐 할 때도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유용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를 뭘 어마어마한 걸 개발했다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기술 기업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네요.
R&D 투자 비용 5%
딱. 5%도 안 돼.
이 기업을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아, 그러네. 완전 다른 구조네요. 네,
그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아, 네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늘 성장하진 않는데 PC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데 PC 업계에 뛰어든 회사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는 그야말로 대혈투가 벌어집니다. 네. 90년대. 이렇게 혈투가 벌어지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PC 성능이 뭐 HP나 네. IBM이나 컴팩이나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가격 경쟁을 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마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아.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네. 정말 대혈투가 벌어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까지만 하고 뭐 그 이후로도 계속 IBM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IBM이 PC를 내놓으면서 이제 개방형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제 이 호환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IBM 클론 스타일의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그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이제 그 다음에 90년대 나오고 이러면서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든가 뭐 인텔 이렇게 조합된 이 표준이 만들어지면서 PC 시장이 다 그런 비슷한 대로 흘러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강자들이 뭐 다 나오는 거죠. 뭐 네. 빌 게이츠도 이때 많이 성장을 했고 마이클 델 그다음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슬라이드 7번 보면 거기 이제 제목이 사진의 제목이 적어요. 테크 타이탄 베이비 페이스.
아, 테크 타이탄. 여기 빌 게이츠
다 젊어. 다 젊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 빌 게이츠 그 옆자리가 마이클 델.
아, 그다음에, 이분이 마이클 델. 예,
그리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
아,
코파운더.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냐라고 본다면 이때 이제 가장 트리거를 90년대 먼저 트리거를 건 쪽이 컴팩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컴팩. 네, 있었어요. 네. 예,
이 컴팩이 가격을 35% 딱 다운돼 시켜가지고 네. 시장에 내보내요.
오.
그럼 경쟁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낮춰야죠. 같이 낮춰야죠.
같이 안 낮추면 죽는 게임이에요. 이게 치킨 네. 게임이에요. 가격 전쟁이 스타트가 돼요.
네.
그래서 18개월 만에 평균 PC 가격이 반토막이 나요.
아,
1년 반 만에.
90년대 초반.
네.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그 93년, 4년. PC 네. 가격이 반토막이 나요. 소비자들은 좋죠.
네.
치열하게 싸워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업체들은 죽을 맛이죠.
네.
그러면 대리 지금까지는 꾸준히 잘 성장을 했지만 1등 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야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네.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가자. 그래서 애플의 파워북 개발자를 영입을 해서 네. 노트북을 쫙 내놔. 그리고 야 우리도 이제 그 전화로 주문받고 네. 카탈로그 보고 주문하고 이랬던 게 대리 잘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소매점에 까라. 이렇게 전략을 바꿔봤어요.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386 수준에 머문 노트북이 나온 거예요. 잘 안 돼.
네.
전면 폐기. 실패. 그리고 이제 뭐 그 베스트바이, 월마트 이런 데 쫙 깔아봤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원래 하던 업체가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그
안 해본 거예요.
네.
우리는 그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하다가 이제 소매업체에 까는 걸 해봤더니 비용은 엄청 나가.
그렇죠.
잘해보지는 않았어. 결국은 실패. 그래서 1993년에 그렇게 쫙 성장하던 기업이 1993년에 처음으로 손실을 이제 분기 손실을 기록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이러 잘못하면 이러다가 우리 신용등급에서 좋지 않은 등급 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막 하루 만에 20%씩 폭락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막 찌그러져 가고 있는데
네.
그 아까 가격 경쟁에 불을 지폈던 컴팩이 1994년에 드디어 PC 시장 1등을 합니다.
아.
여기 이 당시가 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네.
제가 이때가 이제 대학교 시절입니다.
저도 이맘때쯤에 그 부모님한테 졸라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던 시절이긴 해요. 90년대 중후반. 물론 안 사주셨죠. 비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을 떠올려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뭐 삼보 컴퓨터.
예, 맞아요.
또 뭐 있었죠. 되게 많았었는데.
뭐 삼성도 나오고 뭐 네. 여기저기 굉장히 이제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PC를 다, 웬만한 PC를 다 쓰는
네. 예,
그런 시절이 왔던 것이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막 성장하는데 일단 여기는 두 개를 실패하면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에서 전환을 줘봤는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 전략에 전환을 해봤는데 다시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요?
잘하는 거 하자.
원래 하던 거 하자. 네.
그리고 너무 젊은 CEO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모토로라에서 이제 데려와서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그러니까 내부의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좀 강화하자. 이 사람이 성장한 속도에 비해서 회사가 너무 빨리 커지니까 조직은 비대해졌는데 관리 능력이 자기가 좀 모자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트북 전문 재설계.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의 노트북을 내놓고 소매 야, 다 접어. 우리 잘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이렉트 모델에 100%
네.
여기에 집중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놨어요.
그게 1994년.
네.
창업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되니까 이때도 마이클 데르나이는 한 29, 30 정도밖에 안 되긴 했었겠네요.
그러니까 젊다 보니까 또 빠르게 적응하고 돌려가고 이런 것들을 아직 할 수 있었던 때였던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점유율이 쫙쫙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에서 7% 가고 뭐 11% 가고 막 이렇게 올라서 마침내 1999년에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고요. 2001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요.
아, 2001년에 제가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보니까 97, 98, 99, 2000 컴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01년에 드디어 델. 네. 꽤 오래 갔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글로벌 마켓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한번 올라선 다음에는 이제 저 상태로 쭉 가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했는데 이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인터넷 붐이 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잘 못하지만 여기가 뭘 만들었냐면 델.com이라고 있어요.
델.com.
네.
통신회사입니까?
닷컴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통해서 사. 우리 서비스도 이걸로 해줄게. 근데 다른 회사라고 이런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잘했냐? 원래 전화로 주문받고 카탈로그로
네.
주문을 받고 이런 걸 소비자한테 직접 주문을 받아서 해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본 걸 새로
해보려니
적응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체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워낙에 리테일에서 팔았던 회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가격을 온라인에서 싸게 팔고 오프라인에서 비싸게 사면 누가
그럼
오프라인 채널에서 난리 나지.
난리 나죠.
우리
네.
중국에서 화장품 팔다가
네.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회사 내에서도 채널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을 뭐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에서 100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자신의 온라인 마켓에서 90만 원에 팔어. 그 우리 망하라는 얘기냐 막 이런 예.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채널 전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원래 이런 쪽으로 안 해본 사람들이 다시 닷컴 온라인으로 막 인터넷 거래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는 동안 델 혼자서 승승장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왠지 델은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약간 유통업체 같아요.
사실 맞는 거죠. 유통의 맥을 알고 소비자가 뭘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납품을 해야 소비자가 짚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쭉쭉쭉쭉 성장을 하니까 뭐 거의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이 회사가 훨씬 더 잘하고 있었고 생산성도 엄청나게 높았고 그래서 뭐 델처럼 되기 모델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건 뭐 다른 회사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막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델닷컴이 처음에는 그냥 회사 안에서만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돼서 이걸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00년 5월에 하루에 막 4천만 달러씩
네. 이렇게 하루에 했다고. 4천만 달러요? 천만, 억, 10억, 100억
그런 정도로 이제 막 됐다라고 나오기는 해요. 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회사가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네. 마이클 델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9살부터 사업하신 분이잖아요. 네. 아니, 12살부터 사업하신 분이잖아요. 약간 피곤해진 거지. 네. 회사는 이제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겠구나. 그래서 자기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케빈 롤린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 경영 체제였는데 야, 이제 경영은 네가 해라.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제 장기 투자 전략 네. 회사를 어떻게 할지 장기 비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물러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물러났어.
네, 그게 2000년대 초반일 거잖아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닷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IT 아 물러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닷컴 버블이 또 터지는.
내가 물러났는데 네.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거지. 아. 버블이 꺼진 줄 알았으면 안 물러났겠지.
네, 네.
뭐 기술주 다 폭락했죠.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뭐 델도 다 하락을 네.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보다 이 회사가 잘 버텨요.
그래요.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쟁사가 매출 일으키려고 뭐 여러 채널을 썼잖아요. 네. 여기는 온라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쓰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할 때 많이 썼던 거에 비하면 다른 회사에 여기는 거의 절반 이하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하셨죠.
다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고를 많이 떠안지 않고 가는 게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위기가 올 때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회사들이 맞아요. 먼저 나락에 간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가격 반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폭락을 하니까 메모리 가격도 다 떨어져.
그렇죠.
부품 가격도 다 떨어져.
네.
그러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재고 평가 손실이 그냥 확
그리고 빨리빨리 가격 반응을 못해.
맞아.
야, 여기는 야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바로바로 가격 반영.
그러니까 5일 있으면 바꿀 수 예. 있어. 재고는 이미 5일 안에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격 떨어져서 아. 5일 바로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긴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 1위 자리는 놓칩니다.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줘요?
휴렛패커드.
휴렛패커드?
HP가 1위 자리에 올라.
네.
휴렛패커드는 대리 왜 잘할까만 집중적으로 팠어.
혹시 따라했어요?
아, 특이한 게 없구나 제가.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뭘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판매 구조 잘 만들었구나. 네. 저거구나.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 HP가.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
네.
HP는 자기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다 깔아 봐.
네.
공격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딱 바뀌어요. 왜냐? 오프라인에 가서도 비슷한 조금만 더 주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네.
대리 배송해 주잖아.
그렇죠. 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이 빨라져도 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지 않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PC를 주문하는데 오늘 주문 내일 오지 않지.
조금의 가격 차이면 직접 보고 사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들고 오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일 네. 수가 있죠.
그러면서 확 바뀌어요.
아.
게다가 이것만으로 순위가 바뀌진 않죠.
네.
더 있었죠. 소니 배터리가 들어간 노트북을 팔았는데 배터리 폭발했어요.
아이고.
에. 그리고 이제 비용을 좀 이 회사는 항상 비용 구조에 민감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서비스 센터, 콜센터 이런 걸 다 아웃소싱해 막 인도 보내고 어디 보내고 비용을 대가삭감해. 그러면 고객들이 뭐라고 하죠? 전화해도 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듣고 안
그쵸,
되고.
네.
불만이 쌓여요. 우리가 챗봇 쓰다가 계속 네. 제자리로 가면 네, 이런 망할 놈의 챗봇이
이런 망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하던 게 우리가 델헬, 엘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델헬,
네. 델헬.
아, 여기 전화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회계 부정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조사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회사가 하여튼 내리막길을 쫙 타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클 델이 없을 때였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놓은 CEO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너는 집에 가고 네. 내가 다시 등판해야겠다. 시장이 원했죠. 회사도 원했고 투자자들이 원했어.
네.
그래서 다시 복귀를 발표해요. 돌아온다.
네.
복귀하는 날 주가가 4% 올라요.
진짜 그래요.
네. 네.
전설적인 뭐 창업자 내지는 네. 전설적인 경영자는 나가셨다가 돌아오면 또 주가가 바로 반응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대를 이제 우리가 델 2.0이라고 직접 회사가 그런 표현을 써요. 델 2.0의 네. 시대가 열리는데 이 델 2.0은 뭐, 역시나 무슨, 다른 R&D를 한 건 아니에요. 일단, 효율화 프로그램이요. 인력 10% 감축. 그 다음에 뭐, 보고 체계 줄여.
네.
관료주의를 타파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공룡이라고 불렀던 회사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하고 비용 절감하고 소매 진출도 다시. 네. 이제는 다이렉트만 갖고는 안 된다. HP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데스크톱도 공장 같은 거 미국에 있는 거 다 문 닫고 아시아 이런 데를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재편을 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길게 봐서는 이렇게 전 승부가 안 나겠다.
네.
PC 시장에 마진 따먹기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이렇게 전 승부가 안 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때 나오는 거 이제 후제 나중에 미디어에서 이게 리얼 델 2.0이라고 불러요. 저 앞에 2.0은 네. 약간 그냥 회사 비용 깎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얼 델 2.0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 어떤 비즈니스 전략의 아주 큰 방향성이 바뀌어져요.
그때 혹시 막 서버 이쪽으로 바뀌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때 바꿔서 지금의 델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략
2009년부터 여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 쭉 내리막길 걷고
네.
자기가 다시 복귀를 해서 효율화 작업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만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략 자체는 그 이전부터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영업을 다 해보니까 이 기업 인터넷 시장이 계속 커지고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그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네. AI는 지금이라고 보지만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걸 한 회사가 공급을 잘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고객을 잡아놓고 가겠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풀스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풀스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엔드 투 엔드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예 서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90년대부터
네.
이미 서버 왜냐하면 뭐 PC도 조립을
그쵸?
하는데
네.
다 가져다가 하니까 서버가 있긴 있었는데 다른 게 없었어. 서버도 이만큼만 있었고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지도 없고 네트워킹도 없고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것도 없고 보안 체계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일단 IT 서비스 컨설팅 하는 회사를 하나 페로 시스템즈라는 걸 2009년에 하나 사요. 그리고 나머지 서버에 해당되는 회사,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회사 이런 것들을 다 쭉 사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130 이상을 다 M&A 하는 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버에 필요한 그러니까 서버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5년 동안 쭉 해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장기 비전이네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하고 이제 추진해 나가면 우리는 지금 다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 회사의 전략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 당시에 내가 주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 이렇게 써서 진짜 남는 거 맞아라는 의심
이 방향이 맞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심지어 그때 뭐 IBM이 PC 사업을 포기하고 레노버 팔죠. 레노버한테
그쵸.
PC 사업도 팔고 그리고 이제 전환을 하고 얘네는 원래 잘하는 게 PC인데 이거 될까? 그리고 스토리지에 있어서 가장 큰 회사 EMC를 이제 사들이는 거를
네.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전략이 지금 보면 맞긴 맞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대는 아직 PC 회사 아니냐.
네.
주가 계속 빠져. 믿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 풀스택 회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넌 PC 회사야. 택가리를 못했어.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옳지만 굉장히 느리고 분기 실적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네.
계속 돈을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분기 실적이 자꾸 목이 메이니까 이렇게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상장을 폐지해야
분기 보고 의무가 사라지니 상장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빠르게 회사를 전환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주들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세상은 이 방향으로 갈 건데. 그럼 난 상장 폐지하랍니다. 되게 단호한 결정인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럴 네. 순 없다라고 반대하는 회사들 당연히 주주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가 바로 예. 그때 기사인가 예. 보네요.
그래서 이 칼 아이칸 생각 니네 PC 회사야. 나는 네. 이런 데 투자 못해. 라고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칼 아이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네는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나한테 입증을 못하지 않냐. 예. 그런데 이 아이칸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한 거죠. 그리고 네. 칼 아이칸이 또 뭐를 가장 굉장히 지적질을 많이 했냐면 너는 이해상충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장 폐지를 하면 주식을 다 사드려야 되는데 네. 너는 네 회사 가치를 제일 잘 알면서
그렇죠.
남의 회사 이 정보 미대칭 상태에서 이 주식을 지금 싸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상장 폐지라는 말.
이미 주가는 떨어졌고.
네.
그런 지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판을 치러 가요. 둘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미디어 공방을 엄청나게 해요.
네.
예. 그래서 하루 찾아가. 아이칸한테 찾아가서 먹으면서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아이칸이 딱히 사업 계획이 있는 건 아니야. 이 회사에 막 애정이 있어서 자기처럼.
네. 그렇죠.
이 회사를 뭐 경영하겠다 생각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식을 싼 가격에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공방전을 하다가 이제 주당 10센트 인센티브 그다음에 특별 배당 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결국은 이제
아이칸
주식
지분을?
거래를
아이칸 지분을 사와야 거예요. 되니까. 근데 지분 그거 다 상장 폐지하려면 그거 주식 다 사드려야 되는데 그 돈은 있었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인수 많이 했는데 EMC 사상 최대 당시 사상 최대 M&A였다면서요? 그 돈은 네. 또 있었어요?
EMC는 워낙에 큰 회사고 너무 네. 갖고 싶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VMware라는 회사가 정말 중요한 회사고 네. 이게 가상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중에 정말 보석같이 된다 이 회사가 보석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델 테크놀로지는 이미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으로는 이 회사의 주식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EMC 주주 입장에서는 넌 비상장인데 내가 똘 믿고 네 밸류에이션이랑 내 주식의 가치를 내 건 상장된 주식인데 네, 네. 네가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많이 안 쓰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EMC를 다 사면 돼. 어쨌든
네.
나는 EMC를 산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근데 EMC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EMC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네네.
내가 사는 그걸 자산을 다시 담보 맡기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 근데 얘는 뭘 갖고 있냐면 VMware 주식을 82%를 갖고 있는 거야.
아, 네 네.
19%는 상장이 되는데 얘가 81%를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이것 중에 한 50%를 VMware 연동에 VMware 실적과 주가에 연동되는 트래킹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트래킹 주식으로 만들어서
네.
이것과 현금 일부 조금과 이거를 같이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거예요.
EMC 주주들에게.
네. 네. 그리고 얘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가 가치가 높은 회사니까 얘는
그렇죠.
계속 잘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형편없는 주식이 아니라 제 실적에 반영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게.
아 그럼 그 주식은 받을게.
네.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내가 막대한 자금을 막바로 쏟아붓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회사는 독립된 상태로 계속 갔잖아요.
VMware요.
네. 네. 그리고 이 주주들이 그걸 갖고 있고 이 회사도 아직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내가 관련이 없는 회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51%를 주주들한테 줬지만
네.
이 회사들이 어차피 연동된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 회사의 주식이 아직도 여기에 나한테 남아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 독립된 상태로 가는 것보다 내가 델로 재상장할 때는
델로 재상장.
재상장할 때는 이 트래킹 주식을 받았던 사람들. 델, VMware 트래킹 주식을 받은. 그래서 그 티커가 DVMT예요. 아.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야, 너 내 거 받을래? 뭐 이거 받을래? 해서 교환을 해주는 선택지를 준 거예요. 아니면 여기 현금 받을래. 뭐 이렇게 해서 교환해주는 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은 2013년에 비상장 회사로 만들었다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재상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상장을 하면서 거래 중이던 자기 거 이름 붙은 이 트래킹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통주로 바꿔줄게.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가든지 이런 옵션으로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델이 재상장했을 때 그거 우리가 사줄게. 델 VMware 그 주식은 예. 우리가 사줄게. 아하, 머리를 진짜 잘 썼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델의 40년 역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거죠. 이때 네. PC 사업자에서 완전히 글로벌 서버 공급자로 나의 역할을 통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이 필요했던 거고 네. 빠르게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 실버 레이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싸웠던 우리 기업사냥꾼님 아저씨 아니겠습니까? 카라이칸. 이렇게 하고 나서는 뭐 별말 없었어요? 아 그래 잘했네 이랬어요? 아니면 카라이칸 또 등장합니까?
소송을 또 하죠. 아.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내가 벌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제대로 못했고 이 트래킹 스톡 주주한테서 약 110억 달러가 클래스 AB 대리나 실버 레이크에게 이전된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이 주식을 처음에 가진 다른 주주들보다 너네한테 유리한 게임을 한 게 아니냐고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 소송 때문에 결국 대리 그냥 한 10억 달러 합의금 주고 이제 그만하시죠.
네. 와 근데 이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자를 안 해서 내가 못 벌었으니 그 돈 내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2013년에 이런 구조를 짠 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은 VMware의 가치를 굉장히 잘 알아봤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애매하지만 결국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낸 거거든요. 네. 이런 구조를 짜서. 그래서 VMware를 온전히 가져가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재상장하면서 이제 이거를 갖고 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래킹 스톡이라는 걸 사실은 제대로 써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법들을 쓴 건 맞고 이게 결국은 다시 그래 10억 달러 정도는 내가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자, 2018년에 이제 그러면 자신의 비전을 펼치기 위한 구조 변화는 완료를 한 상태에서 재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을 저도 떠올려 보면 그때 이제 뭐 메타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 붐이 좀 불어 일으킬 때였던 것 같거든요. 곧바로 좋아졌습니까?
좋아져요. 왜냐하면 일단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뀐 거죠.
네.
2000년대가 이제 2018년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뒤로 막 엄청나게 이때 막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버의 증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시 우리가 볼 필요 없을 정도로 각오는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2022년이 되면 연매출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긴 해요.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열광하지는 않았어요.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AI 붐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건 맞는데 빅테크가 환영받던 시절이지.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인프라는 이때는 왜 인프라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장을 혁신하는 선도자라고 분류되지 않았잖아요.
약간 그냥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조립해주는 공급자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그때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고 뭔가 각오는 있는데
그러네요.
이 회사에 대한 평가, 포지셔닝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이미 많은 걸 확보를 해놨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GPU를 꽂은 거지. 가속기를 붙여서
그렇죠.
AI 서버로 갈 수 있다.
네.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인식의 대리 트럼프가 그렇게 샤우팅을 한 서너 번을 하는 그런 대리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뭐 평가에 따르면 이제 채굴 도구를 파는 게 아니라 AI 금강을 위한 숙박, 음식, 음료 이런 것들을 다 풀패키지로 파는 회사다. 이런 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와. 근데 진짜 창업자가 비전을 만들었고,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진짜 본격화됐을 때 단순히 예전에 클라우드 서버 조립 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서버를 만들려면 필요한 업체가 된 인식의 전환이 발생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근 실적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겠네요.
최근 실적은 좋았죠. 정말로 좋았는데, 그, 이제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출이 83% 늘었고, 네. AI 서버는 757%가 늘었고, 주가도 안 그래도 상승세인데, 트럼프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해줄 때마다 막 팍팍팍팍 튀고,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사상 최고의 실적.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인데도 그쵸. 주가가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가이던스가 좋아졌어요. 이런 서버는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기 때문에 평가도 어느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분 재산도 엄청 늘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원래 본인 지분도 많은 데다가 네. 그래서 저커버그 제치고 세계 부자 6위에 올랐어요. 아.
이야, 진짜 되게 특이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누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그리고 이 기술이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그걸로 우리가 기술 패권을 얼마나 잡을 수 있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대른 시작부터가 기술 보다는 뭔가 유통과 마진과 그다음 파이낸셜과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온 것도 굉장히 특이하긴 하네요. 대를 그리고, 보면서 네네.
예. 그리고 그 VM웨어 그것 때문에 네. 돈 많이 벌고 자기가 결국은 이제 그 재상장하면서 네. 주도권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브로드컴에 팔았잖아요.
아, 또 팔았어요?
엄청난 가격으로 팔았죠. 브로드컴에.
아, 와, 되게 특이한 느낌이 많이 든다. 예. 저희가 그 항상 이런 한 기업들을 쭉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뭐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이런 거 듣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까? 이 대를 네, 보면서.
사실 이 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대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만든 적이 없어요. 유통을 개혁했고 네.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파이낸셜 구조, 재무 구조를 잘 활용한 기업이죠. 근데 이 재무 구조를 잘 활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유용한 업종이 뭐든 간에 네.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AI 에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리 AI 붐을 막 만들거나 그렇죠. 여기서 새로운 뭘 해서 기여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코닝만 해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닝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광통신만 얘기하고 유리기판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리기판은 계속 협력업체들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양산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심히 하고 있다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마 양산 시점은 2028년에서 30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생각만큼 빨리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렸다는 걸 잠깐 여기서 언급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는 이런 식의 기여는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지만 붐에 잘 올라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PC를 많이 쓰고 싼 PC를 원하고 빨리 조립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딱 올라타고 네. 그리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봤죠. 엔터프라이즈 풀스택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PC 사업자에서 내 죽을 수 있다. 이걸로는 네. 승부가 안 난다. 그때 정말 상장 폐지라는 승부수를 걸 수 있는 파운더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탑승을 잘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지금 듣도 자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그 기업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델 사실 저도 서버 조립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굉장한 역할을 혁혁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만 이런 역사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자기가 뭘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비판은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런 언급은 반드시 나와요. 제가 많이 팔아서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그렇죠.
메모리 업체에 돈 벌어주는 또 다른 창구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PC도 그럼 부품 업체들 돈 벌어다 주는 기업 아닙니까? 인텔 돈 벌어다 주는 기업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를 컨택해서 얘가 다 해준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하려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딱 접촉하면 그래서 그거 다 수십 년 동안 M&A에서 다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항상 기술에만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델의 사업 모델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델의 창업주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를 뛰어넘고 6대 부자로 뛰어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재무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측면을 오늘 델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얼렁뚱땅 기업사 고영경 교수와 함께 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